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을 건너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기 위해서 발을 떼는 부분이거든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에 또 물을 건너요. 이번에는 어떤 물이죠? 요단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종의 존재, 종이라는 이 타이틀로부터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내 과거를, 내 부끄러운 부분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의미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뭐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의 이 광야 생활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불순종의 시간. 출애굽했던 first generation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3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했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세월이 38년이에요. 부끄러운 세월입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세월이에요. 그걸 요단강을 건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다 묻어버리자라는 거. 새로 출발하자라는 거. 그 부끄러웠던 부분, 불순종했던 부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부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신앙의 발을 떼자라는 거예요. 오늘 목요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의 상징성을 띕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게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또 물을 건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라면 우리가 이미 묻어버리고 건너온 강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묻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세월들을 묻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들을 이미 묻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죄악을 사랑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찍어 누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장 4장을 이제 계속 볼 텐데 3장 4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한 단어는 기념하라입니다. 기념하라. 그런데 참 재밌는 건 3장과 4장을 보면 마치 요단강을 두 번 건너는 것 같아요. 건너는 건 실질적으로 몇 번을 건너는데, 한 번을 건너는데 두 번을 건너는 것 같아요. 여러분, 3장과 4장을 한번 앉아서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제가 본당에 앉아서, 본당에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오른쪽에 서 있는 분과 제 왼쪽에 서 있는 분들이 저를 본다고 보지만 똑같은 각도에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각도에 따라 제가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보여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저 오른쪽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왼쪽에 계신 분들은요, 저 왼쪽이 더 많이 보여요. 그렇죠? 저는 왼쪽이 좀 더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계신 분들이 더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서를 저술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 각도에서도 보고 저 각도에서 보고 표현을 하다 보니 마치 두 번 건너는 것처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요단강 도하 사건을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렇게 기념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던 것 내가 성취해 우리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나중에 후손들이 그걸 보며 조상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면 그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라. 이 모든 게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기념하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기념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기억해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되새겨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의 불안함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기념하는 것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나눌 텐데 저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 하나님 하면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투자자세요.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투자를 하셨어요? 뭐까지 하셨어요? 자신에게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답답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염려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순간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는 장사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투자해 주셨는데 결국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독생자까지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손해보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투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투자하신 것만큼 결국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고 주를 위해서 걸어가며 주를 위해 섬기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결국 이겨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이겨낼 거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 느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느낌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안 하고 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과거를 기념하고 돌아볼 수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쌓아놓은 기념비가 있다면 그걸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걸 하셨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느낌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입히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이미 앞서가셔서 승리한 전쟁 너희가 싸웠던 것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인 이 위기의식 가운데서 시를 썼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시편 시작은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시편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구원의 선포로 결국 끝나는 이유가 뭐냐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웬만했으면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그거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 이제 본문으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2장, 3장을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는데 여러분 1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1장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사흘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은 뭐였습니까? 2장. 2장은 이미 1장 앞에 있었던 부분이 삽입시켜진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간적으로나 이 모든 것을 계산해봐도 이 시간별로 기록된 게 아니라 2장은 여호수아가 3일 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2장이 1장과 3장 사이에 삽입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이 시작하면서 3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뭘 합니까? 시딤에서 리더십의 변화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딤에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죠. 그래서 거기서 장례 예배까지 다 치르고 30일 동안 모세를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때를 분별할 줄 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더 이상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제는 일어날 때이고 걸음을 뗄 때이고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라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때 슬픔의 노예가 돼서 손 놓고 슬퍼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 일어나야 될 때 일을 해야 될 때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과 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로하는 곳에 보내신다면 위로자로 사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로 부르신다라면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슬퍼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준비하고 일어나서 전쟁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는 이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놓고 성도님들과 이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이 되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다 태어나면 아이들만 27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교회를 찾지 못해서 새벽 기도를 여기 교회 갔다 저기 교회 갔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어느교회가저에게새벽기도를부탁해서새벽기도를인도했던적이있는데그때그장로님이이제봄이되고이러면서이제학기가끝날때였어요학기가새로시작졸업기간이었어요그때장로님이하는말이우리교회는드디어누구누구가고등학교를졸업하면서아이들이없습니다교육부가사라진거예요고등학교3학년이제일나이어린애였던거예요여러분우리교회는문제가달라요그교회는교회건물도있고다있는데아이들이없어아이들이없는게고민인데우리는아이들이넘쳐나고있어요하나님의축복인줄로믿습니다하나님이후세를준비하라는거예요장소를준비하라는거예요함께기도를시작했지만저는어떻게기도하는지아세요하나님생명도공짜로주셨는데건물도그냥주십시오우리다대머리되겠다 왜냐면제가 LA 에서섬겼던교회가하나님이그렇게주셨어요그큰건물을하나님이그냥주신거예요큰건물을샀는데거기에이미쓰고있었던이덴탈오피스가하나있었고요하나는그스페니시멕시칸레스토랑이있었어요근데이두개가빌려서쓰면서우리한테렌트비를내는게전체건물피나가는것보다더많이들어왔으니까공짜였죠그래서하나님나도공짜로주십시오하나님의방법은모르니까생명도거저주셨는데우리가이제프론티어서서하나님일을하기위해서는하나님의자녀들을훈련시키기위해서는장소가필요합니다사람은있어요키워줄선생님들도있고요다준비됐는데장소가없습니다정말행복한고민이에요행복한기도제목이에요이거놓고우리성도님들이기도하실때마다무릎꿇을때마다그렇게기도해주십시오이거놓고우리하나님의전을가득채워야됩니다제가오늘새벽에뭘도전했습니까우리주님이겟세마네동산에서기도하셨어요겟세마네뜻이뭔데요기름짜는틀이에요감람산이에요감람나무가많아요감람유를짜는틀이라는곳이에요우리주님이땀을짰습니다피를짰습니다마음을짰습니다그래서우리를위해서기도하신거예요우리도하나님의뜻을이루어드리기위해우리의인생을한번짜보자라는거죠근데그장소가우리교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이제함께나누고싶은토픽이성결의법칙이우리는인생을살다보면방법이너무중요합니다그렇죠 How? 어떻게요단강을건너근데우리하나님은뭐하라고요거룩해라거룩해라거룩하게준비하라는거예요이거룩함이왜중요할까를한번고민해봤습니다왜우리하나님이이스라엘백성들로하여금요단강을건너는데배를만들라는것도아니고이홍수기간이끝날때까지조금더캠핑을해라도아니고왜우리하나님이거룩함을요구하셨을까요우리하나님이거룩한분이기때문이에요거룩한하나님이임하셔서하나님의일을행하시기전에우리가거룩해야됩니다왜요우리가거룩하지아니하면어떻게됩니까하나님의거룩함에우리가다칠수가있어요타버리는수가있습니다여러분이런예가성경에있잖아요구약에는뭐가있습니까아론의두아들이거룩하지못한물가지고하나님앞에나아갔을때어떻게됩니까죽습니다신약에서는요아나니아와삽비라가하나님앞에거짓으로나아갔을때어떻게됩니까큰일을당한하나님의거룩함앞에견뎌내지를못하는것그래서하나님이우리에게내가너희가운데귀한일을하고싶은데우리다칠까봐못오겠다라는거예요여러분이게얼마나억울한일입니까하나님은준비되셨는데하나님은하나님의일을하고싶은데우리다칠까봐못오신다면이것만큼세상에억울한일이어디있냐라는거그래서여호수아가부탁을하는거예요하나님이우리가운데오실수있게스스로성결케하라는거거룩케하라는거우리교회를위해중보하실때부흥을위해기도하기보다는먼저는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거룩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물이 흘러들어왔던 그것, 우리가 그냥 용납해줬던 그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돌아갈 수 있게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두라고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오, 집사님 저 손보다 더 길어요? 45cm인데 일반적으로 45cm라고 계산해요. 그게 2000규빗이면 900m입니다 약 900m. 자, 그 거리를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더 뒤에 밑에 하나 더 그림 제가 세 개를 놓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 그림들을 볼 때 다 맞는 그림이에요? 다 틀린 그림 같아요? 아니,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아니면 말씀에 의하면 틀린 그림들이에요? 이건 왜 틀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싸지를 않았어. 생각 없는 사람이 그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타 죽습니다. 자, 이거는 쌌어요. 제대로 쌌어.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중간에 서 있는 건 맞아. 요거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네요. 나중에 물이 문제예요. 물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은 물이 보이면 안 돼. 이거는 뭐가 문제예요? 백성들이, 이것도 좀 잘못됐죠.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가 2000규빗이면 만약에 왼쪽으로 건넜다면 여기서 이 거리를 900m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900m가 유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걷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를 걸어야지 일이고 얼마를 안 걸어야지 일이 아닌지를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했던 게 2000규빗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을 걸으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주변으로 900m 안에 유대인들은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일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통 유대인들, 오르토닥스들은 이 회당 중심으로 900m 안에 다 살아요. 미국에도. 독일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900m를 띄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뒤에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 볼 수 있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나아가는데 앞에 있는 몇 분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900m를 띄우라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크라우드하면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라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또한 믿음의 발을 떼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을 떼지 않았으면 무리를 걸어요 못 걸어요? 두 가지가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주님이 행하심과 우리의 실천이 따르는 삶, 이 두 가지가 날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순종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은 우기가 언제죠? 겨울이에요. 그렇죠? 11월, 12월, 1월 이때가 우기입니다. 봄이 되면 요단강이 달라져요. 요단강은 평소에 폭이 20m에서 조금 멀면 40m밖에 안 돼요.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내려오다가 좁은 데는 5m짜리도 있어요. 5m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홍수가 때가 되면 헬몬산에 왔던 눈까지 녹아내려가지고 평균이 200m에서 300m가 됩니다. 그리고 긴 곳은 1km에서 2km까지 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살이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발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저게 그냥 물이 찰랑찰랑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막 기후에다가 산에서 물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 흙토물이었을 거예요. 흙탕물 비슷하게 막 밀려 내려오는 물. 무서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발을 뗀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너희는 뒤따라 가라.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을 내 발에 내딛었는데 물이 안 갈라진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도자로서.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것은 그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역시 모세가 나왔구나. 모세가 진짜 리더였어. 위기 순간이잖아요. 위기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순간인데, 이렇게 위기 가운데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똑같은 선에 여호수아를 올려주시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만큼, 모세를 존경했던 것만큼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존귀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예요.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뭘 해요? 밟고. 여러분, 이게 어떤 상징성이 있냐라면, 옛날에 이 근동지방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승리한 왕이 패한 왕에, 너희가 패했어, 우리가 승리해서,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왕이 패한 왕을 눕혀놓고 목을 밟습니다. 이게 승리했다라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물을 들어가라가 아니라 밟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단강 역시도 정복시킬 거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며 다 정복해야 된다라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는 만나를 담고 있는 금항아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궤를 만드는 재료가 뭡니까? 주재료 나무, 어떤 나무를 썼어요? 아카시아 나무를 썼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제가 전에도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이스라엘의 사막기후에 제일 흔한 나무예요. 특별한 재료를 쓴 게 아니에요. 아주 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곳에서 수입해온 나무를 쓴 게 아니에요. 가장 흔한 나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뭘 바르죠? 금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사용받게 했습니다. 저는 이 언약궤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자들이에요? 우리 너무 흔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뭐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성실하게 사는 분 있어요, 없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더 꼴불견인 사람들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너무 흔한 우리, 길가에 깔려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의 혼인잔치에 이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라 모든 사람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래서 왕이 뭘 준비해 줍니까? 예복을 준비해 줘요. 스스로 준비하는 게 예복이 아니에요. 왕이 준비한 예복인데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사용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혀진 우리는 주 안에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궤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 이 요단강의 폭은 어느 정도 된다고요? 20m에서 한 40m 정도, 좁은 데는 한 5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가 되면 헬몬산에 눈이 왔던 그 눈이 녹고요, 또 겨울이 돼서 우기가 돼서 비가 오기 때문에 길게는 1km, 2km 폭이 되는 곳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물을 어디에서 끊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북쪽으로는 어디에서 끊으셨어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하나님이 북쪽에서 물을 끊으셨어요. 남쪽은요? 여매, 사해 바다, 거기서 물을 끊으셨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이죠, 이게. 요단강 앞에까지 와서 이제 딱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여기 있고요. 사해바다는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는 여기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봅니다. 자, 중요한데,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어디 가서 멈췄다고요? 아담이 있는 데까지 이 직선 거리를 따져보면 28km입니다. 그런데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80km예요. 그리고 이 시딤에서 똑바로 와서 사해 바다 이 위에까지가 16km입니다. 여러분 강의 길이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북쪽으로 80km, 남쪽으로 16km예요. 하나님이 폭을 내셨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 돼요? 96km의 폭을 길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 앞에 서 있던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했더니 내 앞에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건너지 이걸 어떻게 해석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도저히 해결할 것 같지 않던 이 문제 우리 앞에서 정말 밀려오는 문제와 같은 이 물들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데까지 안 보이는 데까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데까지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보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의 법에 따라 인생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치워주시는데 어디까지? 아담까지 하나님이 물을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게 문제가 보여야 염려를 하죠. 저 물이 언제 넘어지지? 안 보이는데 염려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스로 우리를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간증하며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